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 내 인권 탄압과 관련해 어제 일제히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인권 탄압과 관련해 왕진정 신장 생산건설병단 당위원회 서기, 천민거우 신장 공안국장 등 중국 관리 2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도 미국이 제재한 인사 2명을 포함해 중국 관리 4명과 한개 단체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도 같은 대상을 자국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중국이 신장에서 인류에 대한 대량 학살과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각국이 개별적으로 발표했지만 동맹국의 공동 대응을 주도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성과라고 언론은 평가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EU 인사에 대해 제재를 발표하며 맞대응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중국의 주권과 이익을 심각히 침해하고 악의적으로 거짓말과 허위 정보를 확산한 유럽 인사 10명과 단체 4곳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어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과 국제정세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두 장관이 이날 중국 구이린에서 열린 회담에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최근 상황을 교환하고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은 미국이 최근 몇 년 동안 국제 평화와 발전에 끼친 피해를 반성하고 일방적인 괴롭힘과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을 중단하며 진영 간 대립을 꾀하는 소집단 구축을 멈춰야 한다고 국제사회는 믿는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나라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따르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옹호하며 국제관계를 더욱 민주적으로 만들고 서로 다른 사회체계와 발전 경로를 가진 나라들과 평화적인 공존과 공동발전을 수용하고 증진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왕이 부장과 세르게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정상회의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2개월여 만에 15개 부처 장관에 대한 모든 임준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중 마지막으로 남은 마티 윌시 노동부 장관 지명자의 임준안이 상원을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이 최초 임명한 장관 내정자 15명 모두가 낙마 없이 임명된 것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CNN 방송은 전했습니다. 다만 장관급인 니라 텐든 대각관 예산관리국장이 막말 전령 논란이 불거져 의회 인준 과정에서 잦은 사퇴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에서 내전을 벌이고 있는 후티 반군에 휴전을 제안했지만 후티 반군은 새로울 것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파이살 빈 파르안 사우디 외무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예멘 전 지역에서 모든 군사활동을 중단하는 휴전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가 제안한 휴전 계획은 예멘 사나공항의 운영을 재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나공항은 반군 장악지역에 포함됐지만 사우디 측이 제공권을 장악하며 수년째 항공기 이착륙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또 반군 영토인 호데이다 항구에서 식료품과 석유 수입을 허용하고 관세와 세금 등 수입을 정부와 반군 모두가 접근하도록 예멘 중앙은행 공동계좌에 예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빈 파르한 사우디 외무장관은 휴전 성사 여부는 후티에 달렸다면서 후티는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할지 이란의 이익을 우선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의 제안이 진지하지 않고 새로운 것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사나공항과 호데이다 항구에 대한 봉쇄를 먼저 해제할 것을 요구하며 정치군사와 무관하게 인도주의적 권리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아시아인과 아시아계 사람들에 대한 폭력 증가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세계가 끔찍한 치명적 공격, 언어 신체적 괴롭힘, 학교와 직장에서의 차별, 소셜미디어 등에서의 증오 선동,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자극적인 언어 등을 목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2년에 가까운 법적 절차 끝에 북한 국적의 문철명이 미국으로 송환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최대 23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교환하며 양국 관계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아침부터 차차 구름 많아져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6도, 최고는 8도에서 1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됐던 북한 국적자 문철명이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문철명이 북한에 사치품 공급을 위해 최소 미화 150만 달러를 거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국적의 55세 남성 문철명의 미국 송환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법무부는 2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년에 가까운 법적 절차 끝에 북한 국적의 문철명이 미국으로 송환됐다며 이는 북한 국적자가 미국으로 인도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했던 문철명은 지난 2019년 5월 돈 세탁 등 6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됐으며 같은 달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은 말레이시아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2019년 12월 문철명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 FBI의 송환 요청을 승인했으며 이번 달 대법원이 미국 신병 인도를 기각해달라는 문철명의 요구를 기각하면서 실제 송환이 이뤄졌습니다. 미 법무부는 문철명이 북한에 사치품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한 돈 세탁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13년 4월부터 2018년 11월 사이 여러 위장회사들과 가짜 이름으로 등록된 은행 계좌 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이체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 금융망과 연계된 은행들을 통해 150만 달러가 넘는 미국 달러가 거래됐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문철명의 이 같은 행위가 북한의 기관 등을 위해 벌인 일이라면서 만약 금융기관들이 실제 거래가 북한과 이뤄지는 것을 알았다면 해당 거래들은 승인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문철명은 이날 워싱턴 DC 법원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앞서 AP통신 등 언론들은 문철명이 전날인 21일 FBI에 의해 워싱턴 DC에 구금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 외무성은 지난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성명에서 문철명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채 북한 국적자가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인도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존 디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기소장은 문철명이 미국과 유엔이 북한에게 부과한 확산 방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은행을 속이고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을 제재 회피와 다른 국가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범위가 넓은 우리의 법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채닝 필립스 워싱턴 DC 연방검사장 대행도 이번 문철명의 송환과 관련해 워싱턴 DC 연방검찰청은 미국의 금융체계를 보호하고 우리 법을 위반하고자 하는 인물들이 어디에 숨든지 상관없이 조치할 준비가 항상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국적자가 사상 처음으로 미국으로 송환되면서 이에 따른 정치적 파장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북한은 문철명에 대한 송환을 이유로 지난 19일 말레이시아와의 단교를 선언하며 미국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문철명을 송환한 미국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됩니다. 잘리나 포터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22일 전화 브리핑에서 문철명의 송환이 미북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채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So I'll just reiterate that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denuclearizing North Korea.
포터 부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최대 23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복잡하게 얽힌 정제유 불법 조달을 통해 어떻게 제재를 회피하고 있는지 조명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선진국방연구센터와 영국의 민간단체인 합동군사연구소가 22일 합동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계속되는 정제유 밀수 실태를 조명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유조선의 활동을 인공위성 사진으로 분석해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양의 정제유가 북한으로 유입됐는지를 추정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으로 정제유를 운반한 선박들의 활동 가운데 고해상도 위성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 가능한 건수가 50건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두 유엔 안보리에 보고되지 않은 사례들로 해당 선박의 정제유가 50%, 75%, 90% 차 있다고 가정하면 이를 통해 각각 61만 4천 배럴, 92만 1천 배럴, 110만 5천 배럴에 달하는 정제유가 북한으로 유입됐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추정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안보리에 보고된 공급량과 중저해상도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된 정제유 운송량까지 합산하면 지난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량은 최대 233만 2천 배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가 제안한 연간 수입 한도량인 50만 배럴의 4배가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불법 정제유 수입에 외국 선박이 큰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해상도 위성사진에 포함된 50건의 사례 중 단 9건만이 외국 선박에 의한 정제유 운송이었지만 이를 통해 전체 정제유 수입량의 3분의 1가량이 채워졌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외국 선박이 운반할 수 있는 정제유의 평균량이 북한 선박의 2배가 넘는다며 적은 수의 운항으로 더 많은 정제유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만큼 외국 선박이 북한의 제재 회피에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정제유 공급에 투입된 가장 큰 규모의 외국 유조선은 다이아몬드 8호로 이 선박이 대략 8번 정제유를 운반하면 수입 한도량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이 다이아몬드 8호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서 북한이 어떻게 불법 정제유 수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지난 2020년 3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대북 정제유 수출 활동에 연루됐다며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한 선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박은 지난해 2월과 5월, 6월 북한 남포항에 정제유를 운반한 것이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타이완 인근 해역에서 다이아몬드 8호에 정제유를 환적한 모선은 에버그랜듀어호와 슈퍼스타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선박들은 모두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중국계 석유무역기업 윈선그룹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윈선그룹의 설립자는 담배와 연료 밀수뿐 아니라 북한의 불법 상업활동에도 연루돼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먼저 에버그랜듀어호와 관련해 문서상 이 선박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 타이완의 글로리 스파클링사는 윈선그룹의 타이완 지사인 윈선해운이 소유한 건물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윈선 해운 문서에 나타난 고위 임원의 서명이 글로리 스파클링의 문서에도 동일하게 등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윈선 해운이 소유하고 있는 슈퍼스타호의 경우 현재 다른 업체에 임대했지만 정확히 누구에게 임대했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이아몬드 8호도 윈선 그룹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문서상 이 배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 인물은 전직 선원으로 이 인물은 뉴욕타임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140만 달러에 달하는 이 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인물이 과거 홍콩 기업의 유조선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며 이 유조선의 소유주가 윈선그룹, 윈선해운과 선박 거래 등을 해왔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정제유를 공급하는 데 사용된 선박과 환적에 투입된 모선 모두 윈선그룹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다이아몬드 8호의 사례는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국제제재의 구멍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북한의 진화하는 제재 회피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 더 포괄적인 제재 이행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영역 그리고 법 집행기관과 금융기관, 비정부기구 사이에 사전 예방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우특성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북한에 러브레터를 보내는 식의 리얼리티 TV쇼와 같은 외교에서 진짜 외교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이 억제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전 세계에서 훨씬 더 공격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22일 미 외교협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미국이 진짜 외교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ve got to get back to real diplomacy, not the reality show TV kind of diplomacy that we saw for the last four years, writing love letters to, you know, North Korea.
북한에 러브레터를 보내고 독재자들의 비위를 맞추며 무역협정을 파기하는 등의 지난 4년간의 리얼리티 TV쇼 외교로부터 진짜 외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제는 그런 식의 터무니없는 행위는 과거에 두고 공통 분모를 찾고 기선을 장악하며 밀어붙이는 훨씬 안정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강경 발언을 한 것은 푸틴의 비위를 맞추고 지시를 받는 트럼프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최근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언쟁은 중국이 먼저 시작했다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에 대한 중국의 17분에 걸친 공격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누구도 중국과 끔찍한 갈등을 시작하길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중국을 억제하지 않으면 아시아의 지도를 바꾸는 것은 물론 전 세계 곳곳에서 훨씬 더 공격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know, I talked to Secretary Blinken who was chomping at the bit to actually get out there. He finally got to go to Asia and then go to Anchorage for the meeting with the Chinese. But there has to be a lot more of that.
클린턴 전 장관은 블링컨 장관과 대화를 나눴는데 해외 순방에 나서고 싶어 하고 있었다며 그가 마침내 아시아를 방문하고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중국 측과 만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만남을 훨씬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미국이 다시 출연하기 시작해야 한다며 미국이 다시 중재하고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전 세계 중에서도 아시아 국가들과 전략적 경제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에 맞서 공동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Both China and Russia are pushing their vaccines. They're using vaccine diplomacy. They are, you know, going into countries and saying we'll take care of you.
클린턴 전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 모두 백신 외교를 이용해 각국을 보살펴 주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미국이 뒤쫓아가는 위치에 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미국인들 전체가 백신을 접종해야 하지만 그러고도 남을 물량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이 독자적인 지원은 물론 백신 공동 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백신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전 세계 대부분의 인구가 아직도 백신을 맞지 못한 상황은 더 많은 변종이 생길 수 있는 세균 배양 접시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There has to be a renewed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diplomacy and development alongside defense as what I call smart power that has to be
클린턴 전 장관은 또 미국이 스마트 파워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며 국방뿐 아니라 외교와 개발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은 전문 외교관들을 활용하겠다고 매우 강조하고 있으며 정무직 대사의 수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장관은 오바마 정부 1기인 2009년에서 2013년 국무장관을 지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당시 클린턴 국무장관의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교환하며 양국 관계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기초로 한 국제연대를 통해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는 움직임에 맞서 대미 대남 정책 공조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갈등 속에서 양국 관계 강화를 강조한 구두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을 23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한반도 정세와 국제관계 상황을 진지하게 연구, 분석한 데 기초해 국방력 강화와 남북관계, 미북관계와 관련한 정책적 입장을 토의 결정한 것을 통보했다며 적대 세력들의 전방위적인 도전과 방해 책동에 대처해 단결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이 적대 세력들의 비방 중상과 압박 속에서도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면서 부유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괄목할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데 대해 자기 일처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홍콩과 신장 인권 문제로 서방 국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을 두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중국 공산당 창건 100돌과 조중 우호 협조와 호상 원조 조약 체결 60돌을 맞아 양국 친선 관계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게 승화, 발전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시 주석은 친서에서 국제정세와 지역정세가 심각하게 변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해 새로운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새로운 형세하에서 양국 관계를 공고하게 발전시키고 양국의 사회주의 위협이 새 성과를 거두도록 추동하며 양국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을 마련해줄 용의가 있다며 대북 경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양국 최고 지도자의 구두 친서가 전달된 날짜와 구체적인 경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숭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은 22일 베이징에서 리룡남 신임 중국 주재 북한 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정상의 구두 친서를 주고받았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구두 친서 교환은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기초로 한 국제 연대를 통해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조 바이든 새 미국 행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가 분명해지는 과정에서 나와 주목됩니다. 미국은 앞서 15일에서 18일 일본과 한국을 돌며 외교 국방 장관 간 2 플러스 2 회의를 열고 중국과 북한을 위협으로 규정하는 한편 미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이어 18일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린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의 신장 위구르 문제와 홍콩, 타이완,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대북 정책이 강경한 방향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북중 간 밀착이 강화되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특히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대미 강경책을 준비하는 수순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알래스카 담판 이후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수용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거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도 내부를 다졌으니까 이제는 중국의 뒷배를 삼아서 미국과 대적하겠다라는 그런 플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국방력 강화와 자금의 미북,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시 주석에 알린 데 대해선 북한이 향후 취할 수 있는 도발을 포함한 대미 강경 조치에 대해 중국의 사전 양해를 구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홍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북중 지도자 간 전격적인 친서 교환은 미중 전략 경쟁이나 미북 협상의 앞날에 지금이 매우 중대한 시점이라는 데 공감한 때문이라며 특히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를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자신들의 대미 정책에 대한 중국의 의중을 타진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략적으로 결국은 협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동지다라는 표현을 대단히 강조해서 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한편이니까 중국이 좀 양해 좀 해라. 중국의 이익을 해치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일종의 그 의사표시를 한 거고요.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시 주석이 북한의 국방력 강화 입장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한 새로운 적극적인 공헌 용의를 밝힌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은 미북, 남북 간 대결보다는 대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시 주석이 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로운 공헌을 할 의지를 밝힌 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미국에 보임으로써 미중 전략 경쟁의 카드로 이를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카드로 쓸 수 있고 한반도를 자신들이 일종의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한테 보여주는 거죠. 미국이 자신들의 협력 없이는 한반도에서 여기서 한 발도 더 나갈 수 없다. 그 자신들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다른 분야에서도 중국을 그렇게 때리지 말라라는 거. 한반도와 북한을 일종의 카드와 자산으로 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 주석이 친서에서 대북 경제 지원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힌 대목도 주목됩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했고 이후 제재에 동참해왔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경 봉쇄 등 걸림돌은 있지만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중국을 겨냥한 미한 안보 협력이 강화될 경우 중국의 대북 경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중국이 참여하기 전에는 미온적이었었고 어떻든 간에 북한하고의 경제적인 그런 교류나 협력 그리고 지원 이런 것들을 암암리에 해왔었는데 그러한 상황으로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미중 갈등이 신냉전 수준으로까지 갈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정부 차원의 노골적인 대북 지원이나 경제 교류에 나서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과 중국 등 6개국의 심각한 인권 침해 책임자와 기관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북한은 정경태 국가보위상 등 개인 두 명과 기관 한 곳이 포함됐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제재가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한 가해자들에게 실질적 조치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이후의 주요 정책 결정 기구인 EU 이사회가 22일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북한 등 6개국에 제재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상은 북한과 중국, 리비아, 러시아, 에리트레아, 남수단의 개인 11명과 단체 4곳입니다. 이유는 이들 6개국 내 개인과 기관이 자행하는 고문, 비사법적 살인, 강제 실종, 조직적인 강제 노동 등 심각한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사회안전상 등 개인 두 명과 중앙검찰서 등 기관 한 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유는 북한의 국가보위상이 정치적 반대와 체제 전복을 위한 해외 정보 유입, 체제와 수뇌부에 대한 모든 심각한 정치적 위협을 색출해 제압하는 북한의 억압적 보안 정책을 시행하는 대표적 기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관의 수장인 정경택은 고문과 다른 잔인한 반인륜적 또는 모멸적 처우와 처벌, 비사법적 처형과 살인, 강제 실종, 자의적 체포 또는 구금, 북한에 만연된 강제 노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회 안전성은 북한을 불법적으로 탈출하는 주민들을 심문하고 처벌하는 등 억압적 치안 정책을 수행하는 대표적 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회안전성은 교화국을 통해 수감자들에게 고의적인 굶주림, 반인륜적 처우를 하는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 내 구금시설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관의 수장인 리영길에게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같은 혐의들을 나열하며 역시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그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앙검찰소는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에서 정치적 위법행위자들에 대한 기소와 처벌을 담당하며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인권 제재가 인권을 옹호하고 인권 침해를 가한 책임자들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유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재는 EU가 지난해 12월에 채택한 세계 인권 제재 체제에 따른 것으로 제재 대상은 이윤의 자산이 동결되고 입국이 금지되며 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도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윤은 앞서 세계 인권 제재 체제를 채택하면서 인권 범죄 가해자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 상황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통해 유엔과 유럽연합의 기본 정책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자유, 민주주의, 평등, 법치, 인권에 대한 존중을 추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제재는 일반 대중에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밝혀 가해자만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앞서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개인 57명과 기관 9곳에 제재를 부과했고 지난해 7월은 사상 처음으로 북한 조선엑스포 합영회사에 대해 사이버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에릭 볼바우 독일 베를린 자유대 박사는 앞서 VOA에 이런 이후의 인권 제재 움직임에 대해 대북 제재의 외연이 더 확장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동안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인권 관련 제재는 북한에 대한 EU의 포괄적 제재 체제의 층이 더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국 정부도 앞서 지난해 7월 사상 처음으로 북한 국가보위성 7국과 사회안전성 교화국의 첫 인권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유럽연합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유럽의 인권 제재가 전 세계 인권을 탄압하는 당국자와 기관, 부패한 관리들을 미국 정부가 직접 제재하도록 한 마그니츠키 인권 문책법의 유럽판 모델이라며 인권 범죄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북제재법의 근거에 지난 2016년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등에 대해 지금까지 4회에 걸쳐 개인 32명과 기관 13곳에 인권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할 예정인 북한 인권 결의안에 3년 연속 공동 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고 합의, 즉 컨센서스 채택에만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입장에 대해 정부는 예년과 같이 이번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2009년부터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게 북한과 비핵화 대화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동 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되 컨센서스로 이루어지는 결의안 채택에만 동참했습니다. 미국 상원에 미한 동맹 등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한국,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전통적 협정의 범주를 넘어 추가 기여 방안의 지속적인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이 지난 18일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민주당의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미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고 이들 국가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과의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역내 안정의 토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동맹과 관련해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며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에 맞서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최근 타결된 협정을 인정하면서도 추가 기여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동맹국들의 공정하고 추가 실질적인 기여를 포함해 공평하고 호혜적인 분담 조치를 초당적으로 지지한다며 바이든 정부가 일본, 한국과 체결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SMA 범주를 넘어 추가 동맹 기여 방안을 고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이런 협의를 동맹 강화 기회로 이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은 일치된 목적의 공동 안보, 경제, 정치적 이해관계를 증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독재주의 국가들이 전 세계 무대에서 힘과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미국이 신뢰하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구체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공약을 유지, 심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는 오는 24일 이 결의안을 포함한 17건의 안건을 심의한 뒤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외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동맹과 파트너십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발의됐습니다. 미후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강화 기조와 맞물리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한 동맹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본회의에서 지난해 말 한국과의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두 건의 결의가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상원과 하원 외교위에선 인도태평양 지역을 주제로 한 청문회가 잇따라 개최된 가운데 중국의 무상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은 지난 19일 주재한 인도태평양 관련 청문회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 지역을 향후 수십 년 동안 가장 도전적인 지역 중 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I also applaud Secretary Blinken and Secretary Austin for making an early visit to our allies.
특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조기에 방문한 것을 환영하며 한국 일본과의 동맹 그리고 미한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상원 외교위에선 공화당 의원들 주도로 대중국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은 패키지 법안인 전략적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대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동맹 강화 방안을 담은 이 법안은 한국과 관련해서 모든 안보 협정을 유지하고 동맹 방위와 억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리 시원은 최근 대중국 정책 검토 관련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이 법안을 설명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미 대외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기 위한 입법 활동과 관련해 의회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One of the important aspects or one of the important pieces of this puzzle as we go forward is partnerships.
그러면서 대중 경쟁 방안과 관련해 향후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우리의 시도에 함께하기를 열망하는 동맹국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미한 동맹관계에 대한 정책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국제 위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22일 미한 동맹관계에 대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미한 동맹관계가 미국의 전략과 아시아 외교정책에서 여전히 핵심이라며 최근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동북아시아는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미한 동맹관계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과 국제공공재 원천이라는 관점에서 완벽한 잠재성을 끌어올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중관계에서 한국은 중국의 보복을 우려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다며 이런 외교 전략은 동맹인 미국을 불안하게 만들 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오히려 중국에 대한 취약성을 확대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략은 미국의 중국의 편을 들고 있다는 오해를 낳고 있다며 최근 다른 동맹 현안 대처에 있어서도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미국과 한국이 공동의 인식을 공유하지 않을 때 중국에 대한 한국의 지렛대 효과도 사라진다며 중국은 한국을 미국의 전체 동맹관계에서 약한 고리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과 연계된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미한 동맹관계를 중국에 대처하는 개념에서 탈피해 아시아 복원력을 위한 원칙에 입각한 전략 재편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의제들로는 공급망과 차세대 이동통신망의 안전 확보, 민주주의와 항행의 자유 증진, 인권 등이 거론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접근법을 취할 때 미한 동맹관계는 전략적 모호성에서 탈피해 일본과 호주와도 동조할 수 있고 특정 미중 분쟁 사안에서 한국에게 양자태기를 압박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보고서 공개에 맞춰 열린 화상대담에서 존 헨리 CSI의 소장은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며 국경을 맞댄 이웃나라의 문제에만 초점을 둔 협소한 시야에서 진화해야 하며 역내 약소국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취약성은 협소한 상상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국가 위상에 맞는 역내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 원칙은 북한의 비핵화가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장기적 목표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일 대북조정그룹 TCOG의 재활성화 등 한일 간 긴밀한 조정이 필수적이라며 단기적 관점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 증진을 막는 데 초점을 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UN의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고려해서라도 UN의 대북 제재 기조는 계속 유지하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에 시야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남북 간 관여 노력을 지원하면서도 특히 인권 분야가 비핵화 협상과 긴밀히 연계되면서 유엔의 대북 제재 정책 기조를 그대로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력 복원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군 철수 언급이 신뢰 약화로 이어졌다며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을 논의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에 주둔한 28,500명의 미군이 강력한 억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과 한국을 수호하기 위한 의미 있는 결의의 상징임을 보다 명확히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반도 내 미군 주둔 노력을 거듭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복원하고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수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향후 모든 가용 범위의 군사 역량을 확장 억제력 차원에서 제공하겠다는 메시지 강화를 의미한다며 연례 미한 안보협의회의 SCM 외에 고위급 확장 억제 전력 협의체 EDCG를 재활성화하는 등 고위급 교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의 확장 억제력의 실제성을 담보하기 위해 미 전략사령부 등 핵심 시설에 대한 한국 장성의 방문을 추진하면서 미한연합군의 공격과 방어 역량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최근 한국 사회의 일각의 자체 핵무장 논의에 대해 거론하면서 한국의 핵 보유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My opinion is that the provision of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would not be helpful.
한국 내 핵무장 논의는 한반도 운명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인식과 연계되어 있으며 위협에 대처하는 공동 운명과 책임을 강조하는 확장 억제력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북핵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일본뿐 아니라 중국의 반발을 야기하는 지정학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을 담은 이 보고서는 햄리 소장과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를 지낸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 교수가 대표 저자를 맡았고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등 한반도 관련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이 작성에 참여했습니다. 이 밖에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마크 리퍼트, 캐서린 스티븐슨 전 주한미 대사, 웬디 커틀러 전 미 무역대표 USTR 부대표 대행, 랜달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 등도 보고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한 군 당국은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이북 창린도에 방사포를 배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한 정보 당국 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의 군사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정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창린도는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해안포 사격이 금지된 해상 적대 행위 금지 구역 내에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11월 창린도 방어부대를 찾아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6일 담화에서 미한연합훈련을 이유로 한국을 비난하며 앞으로 한국 측 태도에 따라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국 서부 유타주에서 살고 있는 제이크 김씨 부부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대 탈북민 부부 미국 유타주 유학생 제이크 씨와 지연 씨는 미국에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세계관의 변화, 훈훈하고 적극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때문이었는데요. 아둥바둥 앞만 보고 살다가 공부하고 두 아이를 키우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어느새 베풀고 나누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내가 받아서만 행복하고 또 뭐 작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을 때 그 행복을 제가 맛봤어요. 미국에서 살면서.
풀었을 때?
남을 위해서 뭐 아기를 맡아서 몇 시간 봐줬다던가 이러면 사실은 귀찮은 거잖아요. 우리 아기 둘에 남이 아기까지 보면 그 사람들이 와서 너무 고맙다 그러고 정말 너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행복한 거예요. 이런 행복을 처음 느껴봤어요. 뭐 남한테 조금 나누었을 때 그 사람이 너무 맛있었다고 그러고 자기가 스페셜하게 느껴졌다 그러고.
제니가 음식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아기를 낳거나 그런 사람들 있으면은 연어 스테이크 같은 것 갖다 주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누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 게 사람을 되게 행복하게 하고 그 기부를 하면서 어떤 그런 나눔을 하면서 그런 소소한 것들이 자기 우리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 삶이 아주 풍요롭다라게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탈북 후 처음 누려본 자유로움 속에 처세술을 배웠고 원대한 꿈을 꾸게 됐다면 미국에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삶은 그냥 하나의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판에서 뭐 누가 팔다리 잘려나갔어서 언제 그거 가서 신경 쓸 경황이나 여유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 상황이 사람을 완전히 비인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 공개 처형에도 노출되잖아요. 계속. 그럼 사람들이 점점 그런 인간성이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그런 것에 무뎌졌고 그랬던 것이 이제 한국에 오고 미국에 오면서 다시 그것을 인간 본연의 그 본성 그걸 찾은 거죠.
굳어졌던 심장에 온기를 찾아준 사람들. 제이크 씨 가족은 올해로 4년째 미국인 교수와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우리를 찾았어요. 페이스북으로.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리고 와서 같이 식사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를 오늘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셨어요. 그렇게 돼서 인연이 시작이 됐고 교수님을 알아서 한 몇 달 만에 저희가 여기로 왔어요.
그냥 뭐 저희 그 부모님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세요.
맞아요. 네,
그 뭐 애들은 당연히 이제 파파 매매 하면서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맨날 올라가서 놀고.
지금도 교수님께서 애기 보고
계세요. 네, 지금 교수님 애기 보고 있어요. 막 애들 너무 이뻐해 주셔가지고 막 귤도 이렇게 끊어서 입에다도 넣고 애들 먹던 것도 자기 드시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래서 얘네는 그냥 자기 그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인 줄 알아요.
큰 울타리가 돼주는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다행이죠. 저희가 항상 애들 보면서 좀 미안할 때가 언제냐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어서 그게 좀 항상 마음에 걸리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이제 교수님 내외분이 이제 해주시니까 저희로서는 너무 다행이고 애들한테 너무 다행이죠.
곧 정치학을 졸업하게 될 제이크 씨 그리고 올겨울 대학을 마치고 내년이면 대학원에서 학업을 이어갈 지연 씨. 제이크 씨는 탈북민 정치학도에 어울리게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에서 인턴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졸업 이후엔 다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었을 때도 불행 중 다행으로 제가 군대를 못 갔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쭉 비즈니스를 해왔고 중국과 어떤 무역도 했었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그 보험 설계사를 하면서 이것도 개인 비즈니스거든요.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비즈니스도 결국에는 사람과의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도 쌓았고 또 수많은 고객들 중에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로부터 굉장히 또 많이 배우기도 했고 또 많은 조언도 드렸고 제가 여기 와서도 맨날 그 비즈니스 아이디어만 계속 생각이 나죠. 이상하게. 그리고 또 그만큼 또 서포트 해주시겠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정성을 다해요. 저는 아주 티끌만한 것에도 정성을 다해서 저는 하거든요.
저희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전화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뭐 이젠 거의 졸업할 때가 됐으니까 너 졸업해서 뭐 할 거니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오빠 그래서 오빠가 아, 나 지금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제 졸업을 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내가 금융적 그 더는 다 할 테니까 그거 한번 해봐. 그래서 오빠 아 그러면 제가 그런 제품을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한번 가지고 갈게요. 그랬더니 그거 필요 없어. 너 하면 아무거나 해도 잘하니까.
아니 뭐 적어도 뭐 할 거니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긴장하며 미국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지만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만큼 느끼는 책임감도 남다릅니다. 지금처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이웃과 나누고
널보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좀 도와주고 베풀면 지금 우리가 받는 느낌을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그 사람들한테 정말 눈물나게 고맙고 그런 느낌을 다른 사람들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또 후배들을 양성할 생각입니다.
한국에 있는 한국자들 있잖아요. 대학생들 지금 1년에 한 20명씩을 미국에 데려다가 어학연수도 좀 시켜주고 싶고 대학 다니게 좀 서포트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10년 뒤에. 물론 그게 꼭 10년 뒤가 아니라 좀 더 빨라지면 더 좋겠죠. 더군다나 미국에서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국에. 받아봤잖아요. 네.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그런 것이 진짜 인권활동이에요. 그게. 왜냐면 이 사람들이 항상 이제 북한에 있는 가족들하고 연결을 하잖아요. 탈북자들이.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 가족들에게 전달되고 그 가족들이 자기 친구들하고 또 북한에서 공유를 하고 이런 것이 진짜 인권활동이에요. 진짜.
탈북 후 낯선 땅에 희망이란 이름의 씨앗을 뿌리고 일궜고 두 자녀라는 싹도 틔운 지금 다시 서로를 바라봅니다.
항상 미안해 지연아. 북한에서도 뭐 그랬고 늘 고생이잖아. 고생 또 뭐 집도 나와서 이렇게 고생. 한국 와서도 또 고생. 미국 와서도 고생. 늘 미안하지. 뭐 이제 뭐 항상 오빠 얘기하는 거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 그 말을 10년 동안 해가지고 이제 또 할 말이 없네. 근데 진짜 지연이가 오빠 믿는 것만큼 이런 고생도 멀지 않아 끝날 거고 건강관리 잘해서 이것만 좀 이겨내줬으면 좋겠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남편 자랑에 남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지연 씨. 오랜만에 서운했던 마음도 꺼내보는데요.
였으면 오빠가 맨날 애기들한테만 놀아주고 지연이한테 관심 안 가져주면 맨날 지연이가 또 오빠한테 오빠 나 좀 사랑해줘 계속 투덜대요 그렇게. 근데 사랑은 계속 고파요. 계속 오빠가 나만 쳐다봤으면 좋겠고 계속 고파요 그냥. 사실 오빠가 너무 많이 사랑해줘요. 근데 지연이가 그냥 엎드려질 하느라고 오빠 나는 좀 더 사랑해줘 계속 그래요.
연인으로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고 자녀까지 낳아 산 지 올해로 14년.
이 세상은 그냥 나한테 이 세상은 그냥 오빠예요. 그냥 나한테는 그냥 오빠가 이 세상이에요. 내가 사는 이유고 오빠가 있은 다음에 애들이지.
서로의 세상이 돼주고 자랑이 돼주고 누구보다 믿어주고 아껴주는 지지자로 다시 한번 보듬으며 희망과 사랑을 약속합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유타주 제이크 김씨 부부의 사연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부터는 미 북서부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탈북 남성 제이슨 김씨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33년 3월 23일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 폐기됩니다. 바이마르 헌법은 1919년 독일 혁명에 의해 독일 제정이 붕괴한 후 국민의회가 바이마르에서 가결 공포한 독일 공화국 헌법을 말합니다. 이때 헌법 제정이 논의된 도시의 이름을 따서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독일에서는 혁명이 일어나 군주제가 붕괴하고 공화국이 탄생했습니다. 신생 바이마르 공화국은 의회를 소집하고 새로운 헌법을 공포했는데 바이마르 헌법은 당시 가장 진보적인 헌법이었습니다. 이 헌법은 독일의 첫 민주주의 헌법으로서 국민 주권주의를 바탕으로 기본권과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여성의 참정권과 투표권을 보장했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삼으면서도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어긋나지 말아야 하고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경제적 조건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도 했습니다. 사회권적 기본권 조항을 처음으로 헌법에 넣어 복지국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이었던 것입니다. 바이마르 헌법은 비록 1933년 나치 정권으로 인해 그 실효성을 잃었지만 근대법상 처음으로 소유권의 의무성을 강조하고 생존권인 사회권적 기본권을 헌법에 도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1932년 나치당이 제1당이 되고 그 이듬해 수상에 취임한 히틀러가 1934년 재상 겸 총통이 됨으로써 바이마르 공화국도 해체됩니다. 1775년 3월 23일 미국 독립운동 지도자이며 정치가인 패트릭 헨리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연설을 버지니아 리치몬드의 한 교회에서 행합니다. 10년 전인 1765년 영국 정부는 인지세를 제정했습니다. 인지세는 그 전까지 제정된 어떠한 세금 제도보다 식민지 사람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이 법은 식민지인들에게 어떤 인쇄물이든 영국의 인지를 사서 부착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신문, 문서, 심지어 카드놀이에 사용되는 카드 한 장 한 장에도 모두 인지세를 물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미국 주민들은 세금을 내기 거부했습니다. 식민지의회는 영국의회가 식민지인들에 대해 어떠한 세금 제도도 만들 권리가 없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극도로 분개한 식민지인들은 영국 인지사무소를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식민지인들 중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식민지의 통치를 스스로의 손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영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길 원했습니다. 이들은 인지세야말로 여러 가지 세금 제도 중 가장 극도로 식민지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후 미국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영국의 폭정에 항거하고 그들의 권리를 주창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의 권리를 위해 활동해오던 패트릭 헨리는 1775년 3월 23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연설을 한 것입니다. 영국의 미국 식민 정치에 대항해 목숨을 다해 싸워야 한다는 패트릭 헨리의 이 연설은 다음에 1776년 미국 독립으로 이어집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